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본문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입니다. 배경을 조금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황이 어떤가 하면은 3장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사도 일행은 아테네 아덴에 머물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쳐 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위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북쪽으로 보냅니다.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러고 난 다음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바울이 그 도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제1의 도시죠. 아덴은 제1의 도시예요.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옵니다. 잠시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요?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기다리는 중에 이동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 모습이 1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냐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명칭이에요. 그리스라는 큰 다리의 나라를 북쪽으로는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아래쪽의 지방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고린도는 이 아가야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도바울 5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북쪽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디에 있는 고린도에 흩어져 사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본토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흩어져 생계를 그곳의 언어를 배우면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고린도에 회당을 짓고 그 가운데 안식일마다 토라를 펼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무리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 죽임을 당한 예수는 너희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김선생 할 때 김은 이름 중에 일부고요. 선생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타이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어떤 타이틀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분이 지금 너희들이 대망하고 있지만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죽음 후에 부활한 다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쭉 남아해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황이 어땠다고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적대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간단합니다. 그렇게 크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썼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적대했는지 몰라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3장 6절 7절에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없어서 힘든 이런 뜻보다도 distress 고통스러움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먹지 못해서 먹을 게 없어서 이 말이 궁핍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 와가지고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이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힘을 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 7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 손에 지어진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서신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개의 말인데 6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이 말이고요. 7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 믿음이란 말이 이 표현이 힘을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그들의 믿음 소식을 들었을 때 격려를 받았고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제 같은 동네 오래 사귀면서 살던 사람과 작별하면서 눈물로 작별했는데 몇 년 뒤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름까지도 모르는 가물가물한 그러한 관계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지고 소문이 돌아서 그 동네를 떠나간 나에 대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갔더니 완전히 내가 없을 사람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을 체제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가르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몇 년간의 그 갭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떠한 소문까지 돌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방문했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을 보면은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저 너무 지나치다 미쳤다 이런 소리가 돈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에 대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평탄하게 예수를 믿는 일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박해가 일어났어요. 자기 직업도 빼앗기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일행은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영적으로 생존을 해야 했고 사도로부터 소식은 간감합니다. 이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혹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여 사도가 수고한 모든 것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베레아를, 아덴을, 고린도를 거쳐서 올 때까지 계속 그들이 아니가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일행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요?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저와 함께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둠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세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 2, 3절이요. 출애굽은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죠.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시네요.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이집트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은 지 45일이 지났을 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앞에는 10개의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었습니다. 들어선 지 40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탈 45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하는 날을 애굽의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 시초를 정했습니다. 1월 1일을요. 이제 2월 15일이 되었으니까 45일이 된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인도하심을 경이로운 눈으로 목도했던 그들이 광야에 들어선 지 40 며칠 만에 자기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광야는 필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쳐가는 필수인데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필수 코스인 이곳에 들어선 지 40 며칠이 지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말이. 삶의 의로움을 삶에 닥치는 역경을 도전을 잘못 해석하고 읽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럴 수 있었어요. 사도바울이 오기 전에는 평화스럽게 살았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했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행복했었는데 사도바울이란 자가 우리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풍지박산이 됐다. 가족도 와해 됐다. 직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사도바울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이 소식을 전해준 사도가 미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인데 가보았더니 그의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고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를 열렬히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것. 사도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헬라 원문을 보면 아주 강조의 강조를 더한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얼굴을 보고 두 번째 너희 믿음 부족한 것을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왜 사도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가 믿음을 견지했을 때 이토록 기뻐하고 조금 과장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이런 반응을 할까? 예를 들어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패러프레이즈를 하자면 구절을 보면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로 말미암아. 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믿음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견지했을 때 사도에게 이러한 강력한 힘을 부여했을까?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사명의 성취는 강력한 힘을 불어넣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여러분은 다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성취되어가는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흔적이 보이게 될 때 사람은 그 각 개인은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어떤 환경이 줄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이 샘솟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16장 25, 26절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서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로마서 16장 25, 2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좀 길고 복잡한 문장인데 몇 군데만 주목을 해 주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앞에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것이 이제 나에게 계시되어서 비밀스러운 계시로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이것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했던 그것이 나에게 현실화되어서 내가 그것을 전하게 됐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함이에요. 사도 바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는 뭐냐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모든 민족, 그때 당시에 모든 민족이면은 여기서는 아시아권에 아닙니다.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그때 당시 온 세계 모든 민족은 지중해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었어요. 미국도 그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접적으로 적용하면 거기까지 미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명선언서는 모든 민족이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삶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게 그의 사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모든 민족, 족속에게 해당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 성취였어요. 과연 그곳에 들어가서 박해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고 이제 핍박을 받아서 나왔는데 내가 전한 나의 사명 성취를 위해서 그곳에 전한 것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물거품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디모데가 몇 달을 걸쳐서 다녀온 바로는 그들이 생생하게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우리를 복음 전해준 우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표현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겠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지. 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사명이 성취되면 사람은 희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각각 다 달라요. 저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별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는데 여러분의 별을 발견해요. 다른 사람 카피하시면 안 됩니다. 비슷할 수 있으면 유일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거대한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경영해야 될 회사입니다. 각 회사마다 이 1인 회사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갖고 성취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해야 될 과업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알고 이뤄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현상을 볼 때 희락을 느끼고 어떠한 것을 볼 때 그 불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나의 영적인 현상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즐거웠는지 아니면 즐겁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머지 생에 이러한 데에 내 열정과 기회와 물질을 시간을 들여서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의 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때로는 펜을 꺼내서 적습니다. 기록합니다.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반응했을 때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요. 이곳에 있으면서 주야로 밤낮 심히 간구하면. 심히 간구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심히라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지나칠 정도로 요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수백 킬로 떨어진 남쪽 고린도에 있는데 하나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로 너무 자주 이런 말입니다. 주야로 그들 다시 얼굴 보게 해주세요. 2장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가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을 때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했잖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 보게 해주세요. 얼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들 얼마나 사랑하죠? 아시지 않습니까? 얼굴 보게 해주세요. 대면 할 수 있도록 길들여 주십시오. 간구했어요. 첫 번째는 얼굴 대면하게 해달라. 10절에 보면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 이 보충이라는 이 말이 언뜻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보충하다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9절에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장이니까 처음 시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할 때 이 깁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물을 깁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가시고 너희 믿음을 보충하겠다. 지금 새로 신생 성도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있어요. 그들을 만나보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자,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외과 의사가 뼈가 골절이 되었을 때 접합하잖아요. 이렇게 탁 만든. 그 접합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씁니다. 정치인들이 파벌이 있어요. political faction이 생겨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서로 대결하다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맞아서 하나로 화해함이 이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이 찢어졌는데 어부가 그것을 다음 추러하기 전에 손을 대어서 기움,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그 형제들이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완성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것, 어그러진 것, 오해하고 있는 것을 경고히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결혼 문제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오해도 있을 거예요. 이방 세계가 그러듯이 음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면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의를 한 셈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란 요소가 한 개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열망이 크게 전폭이 되는 것, 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사망 가능성이 몇 퍼센트예요? 예? 100%입니다. 100%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100%입니다. 몇 시간 몇 사람이나 죽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약 6,000명 몇 시간. 매일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만 명 정도. 한 달은 30일인데 30일이면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죽습니다. 그런데 매달 약 450만 정도가 죽는 이 세계 인구 가운데 사람들의 일반 상식과는 달리 딱 두 갈래 길로만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소원한다라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학습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가 존중되어서 그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길만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현실입니다. 이것은 검증될 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그곳에 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증언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설득하려고 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커튼을 건너고 나면은 다시 회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음 커튼 이후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에 근거한 믿음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반응하는 것에 다릅니다. 자, 시편 39편 4,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영혼과 비교한 인생의 모습, 창조주와 비교한 피조물의 모습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아, 꽤 사는데 영혼과 비교하면은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소. 사람과 사람과 비교하면 70산 사람에 대해서 95세까지 산 사람은 장수에 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영원한 창조주이신 영원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을 관조한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 누가 정했을까요? 왜 사람은 한번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거부할 수 없을까요? 외면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 진리를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그런데 누가 심판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사람은요, 불치병에 걸리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신자나 불신자, 불치병에 걸리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삽니다. 정해진 코스인데 힘을 다해서 탐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정해진 코스대로 영락 없이 이 길을 가는데도 그 죽음 저편에, 이 커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서 탐구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정해진 코스를 갑니다. 이는 힘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설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흉내라도 냅니다.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이 닥쳐오면, 그것이 공무원 시험이든지 수능 시험이든지 시험이 닥쳐오면 흉내라도 냅니다. 책을 폈다가 덮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와 관련되어서는 죽음 저편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혜로운 사람만이 죽음 저편을 탐구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두 가지 가능성이 증명합니다. 하나는 영혼을 창조주와 함께 보내느냐, 영혼을 창조주가 없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보내느냐.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죽음이란 커튼 뒤에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완전히 절연된 어둠과 절망으로 떨어지느냐, 그 어떻게 목사님 확신하세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보는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 주목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보이는 것, 옆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 세상, 산천 초목, 이런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나타난 어떤 것에 의해서 있게 된 것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에 의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과학자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이 맞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지금 쥐고 있는데 손에 놓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지든지 떨어지지 않든지, 떨어져서 쾅 하고 소리를 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가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 외에 심판이 있다. 이것이 진리로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인데, 그래서 탐구를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의 오랜 나이를 먹는 동안에 한 번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소나기가 쏟아졌다든지, 땅에서 쓰나미처럼 물이 터져서 홍수를 이루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노아예요. 그의 경험 세계에 한 번도 세상이 물로 잠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땅을 덮어 심판을 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날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 10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다가올 미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나님께서 미래, 닥쳐올 미래에 대해, 우리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이 강조하고 강조하여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늘 그래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정죄한다고요? 노아는 아무 근거가 없이 한 번도 홍수로 멸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방주를 준비한,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노아가 보이지 아니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어떻게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너 왜 하나님을 안 믿냐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이 말이에요. 물로 심판한 이후에 주님께서 창세기에 말씀에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지구는 간수되어 있다고 약속하셨다. 노아는 이 세대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무지개를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그 진리를 못 믿는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되어진 것을 아직도 탐구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냐?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 경영자가 되셨어. 운전자가 되셨어.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 주님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예배당을 나가서 그분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유혹에 직면하여 악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주님 경배합니다라고 그분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이신 주님 나의 지혜가 되시옵소서. 낙담되었을 때 주님 나의 심령의 희락을 창조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류하면서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만남 가운데 그분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히 눌렀을 때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예수 이름 불러보십시오. 꿈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달려오십니다. 낮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잠재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꿈의 세계에서도 예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 눌림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오늘 너희 주가 되심으로 목자가 되심으로 힘이 되심으로 카운슬러가 되심으로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독립된 상태로 진행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너희 삶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계시기를 원한다. 이 요청을 한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력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잘생긴 남자였어요. 이 남자가 친구의 소개로 슈퍼모델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날씬한지 안 보이니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가 그 여자를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해야 할 마땅한 뭔가 이유라도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델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여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여자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외모만을 중시하며 갖고 왔기 때문에 내면의 자신감은 없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가 아닌 그 사람을 치장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고 있는 이 외모는 예의선에서만 가꾸면 됩니다. 이것에 큰 투자를 하는 만큼 진정한 여러분인 속 사람을 알차게 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삶의 운전자로 모시고 동행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알차해집니다.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겉모습에 매료됩니다. 신자가 속임을 당하는 영역이 이곳입니다. 그것이 큰 재산일 때도 있고요. 외모일 때도 있습니다. 학위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일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내면에 완성되어지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초라해져 가고 있는데도 자신은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데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났으면 했던 그 열망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망하고 일치됩니다. 이제 4월달 다음 주면은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가 지나가면은 2015년 1년 가운데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4분의 1, 3분의 1 맞죠? 3분의 1, 3개 중에 하나가 성큼 없어진 거예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거룩한 계획을 씁니다. 나머지 두 개의 4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계획을 세우십시오. 거룩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시간을 잡으세요. 나를 완성시키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런 은혜가 한 주와 동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